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26일 일본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쟁을 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교도통신 등에 지난 12일 밤 평양에서 3시간가량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여정과 최룡해도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김 제1위원장이 외교 쪽 인간들이 미국에 접근하면 생트집을 잡는다며 울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어 최악이라고 답했다며 김 제1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러냐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습니다.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의 반군 지도자 리크 마차르가 26일 수도 주바로 돌아와 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마차르의 귀환은 정부와 반군이 지난해 맺은 평화협상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살바키르 대통령은 마차르 부통령과 즉시 국민통합 과도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수단이 평화와 번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차르 부통령도 키르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마차르 부통령이 전격 해임되면서 같은 해 12월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년 이상 이어진 내전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고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단체가 방글라데시의 저명한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와 그의 친구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사르 알 이슬람은 인터넷 트위터에 25일 줄하즈 만난과 타나이 모줌다르를 살해했다고 밝히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동성애를 행하고 장려한 선고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괴한 5명은 만난의 집에 소포를 배달하러 온 것처럼 속여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이들 2명을 살해했습니다. 괴한을 잡으려던 경호원과 경찰도 칼을 맞아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괴한들이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의 아랍어를 외치면서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4월 26일은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폭발해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2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29명이 방사능 피폭으로 수주 안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수천 명이 암을 비롯한 피폭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발전소 안에는 아직도 200톤의 우라늄이 있어 추가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5일 체르노빌 원자로에 추가 방호벽을 설치하는 작업에 미화 9,900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유럽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비밀조직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조차 모임에서 ISIL이 인구 밀집 지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이기 위해 유럽의 난민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ISIL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비밀 조직을 두고 현재 운영 중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며 유럽 정보당국과 협력이 강화되면서 관련 증거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래퍼 국장은 ISIL이 암호화된 통신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등 정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폭력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토 벤수다 ICC 검사는 25일 성명에서 부룬디에서는 당시 폭력 사태로 적어도 3,400명이 체포되고 23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투옥과 고문, 성폭력 등 불법 행위 증거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430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과 맞닿은 한국을 고려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그런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북한과 바로 맞닿은 한국을 고려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보도된 미국 CBS 방송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거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충분히 변덕스럽고 충분히 무책임하며 북한 문제에 쉬운 해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미국이 보유한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인도적 희생과는 별도로 북한은 미국의 핵심 우방인 한국 바로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으로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많은 시간을 들여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북한의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들과 동맹인 한국, 일본을 북한의 도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선을 넘는다면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취임 이후 한결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건설적이고 솔직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믿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일부 지역적 문제들을 제로섬 게임, 즉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사회의 규칙과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베트남과 필리핀을 휘두르고 가장 힘이 세다는 태도를 보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길 원한다면서 중국이 국제법과 규칙을 어긴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진정성 있는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제재에 중국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이번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반드시 핵을 포기하고 이란의 경우처럼 국제사회에 편입되게 해야 한다는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도 늘 제자리에서 맴돌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어떤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과 핵실험 중단을 연계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의 주장과 관련해 과거 사례를 거론하며 진정성을 우려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한참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었지만 그런데 그때도 북한은 중단 없이 핵개발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북한 제재 국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5차 핵실험은 거의 준비가 끝났고 언제라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 강력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의외로 받아들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제재를 다짐했고 실제로 그런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중국과 한국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와 관련해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으로서는 전혀 손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데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여의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추가 제재에 직면할 것이며 미국과 한국은 이에 대해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모두 이에 대한 상당히 세부적인 검토가 돼 있다면서 제재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태도가 훨씬 강경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구멍이 있다면 최대한 막아보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실제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6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그런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 지도층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군당국도 북한의 핵실험 시기는 그 무엇보다 지도부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6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임박 징후보다는 지도부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3월 15일에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지시한 것의 이행 차원에서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지난달 15일 최초 발사에 실패한 만큼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기술 보완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27일에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 시카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시카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 외교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도 앞서 25일 기자들과 만나 시카 회의에 외교장관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시카 회의 문서에 반영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은 북한을 압박해야 할 시점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하인은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언젠간 협상의 계기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강한 압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아이논 전 특보는 26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인 방법도 압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 needs to be a dual-track approach, pressure and diplomacy, and pressure facilitate.
아이논 특보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압박과 외교의 투트랙 접근법이 필요하고 압박은 외교적 해법을 촉진시킨다며 지금은 북한을 압박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특보는 이를 위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특보는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또는 동맹국이 대대적인 재래식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선제공격이 아닌 억제책으로서의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 무장론에 대해선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깨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수입할 수 없게 되는 등 한국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에 대해선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협력이 핵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햄리 소장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세계가 북한을 정당한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폭력을 이용해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최근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가 궁극적으로 안정과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t's very clear that that there is a path for a
햄리 소장은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햄리 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효과적일 수 있고 추가 도발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난징대 주펑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압박을 더 강화하기 위해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민생 목적의 물품을 제재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중국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고 원유 공급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 교수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도 한국에 뒤떨어져 있고 또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두려워할 만한 라이벌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협박을 누구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는 있지만 종이 호랑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 교수는 지금은 한중이 북한의 핵 야욕에 맞서 단합할 시기라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교수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조만간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역량을 무력화하면서 미사일 사거리나 정확도의 획기전 개선 없이도 미국 하와이 등을 근거리에서 타격할 잠재력을 갖는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SLBM 기술이 짧은 기간 동안 급진전을 이룬 데 주목했습니다.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상과 수중 바지선에 이어 잠수함 사출 단계까지 도달한 것은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옛 소련이 운영하던 골프급 잠수함은 수면 위로 떠올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인데 반해 북한은 이미 수중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10개 남짓한 나라만 보유한 고난도 역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He fired a missile from underwater, and that is a very difficult. I cannot overstress to you what it is.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역시 북한이 지난해 SLBM 발사 시험과 달리 콜드런치, 즉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튕겨 올린 뒤 물 밖에서 미사일 엔진에 불이 붙어 발사하는 기술을 보여준 건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s the process of getting the missile out of a submarine and up into the air so that it can.
또 북한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러시아제 SSN-6으로부터 무수단과 KN-11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를 다시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으로 전용 중인 것 역시 큰 변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이 수중에서 SLBM을 30km 날려보낸 건 일각의 지적과 달리 실패로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골프급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60일에 달한다는 것은 미국 하와이까지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뜻이며 바로 앞바다까지 접근해 호놀룰루를 타격한다면 사정거리가 길 필요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The Gulf class submarine has a range of 60 days. In other words, that Gulf class submarine.
백톨 교수는 향후 북한 SLBM의 정확도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지만 근거리에서 하와이를 겨냥할 경우 명중률도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쏘아올린 SLBM에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이 사용됐다는 관측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고체 연료 발사체인 KN-02 계열은 잠수함 발사용이 아니고 이번 시험에 사용한 미사일 역시 1990년대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구형 SSN-6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액체 연료 엔진을 장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영역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북한 SLBM이 가하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It's worrisome in the sense that most of our missile defense points to the north.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 쪽을 향하고 있어 전방위 방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사일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이 부산 등 해안에서 작전을 벌인다면 이를 포착하거나 막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가장 큰 위험성은 확산 가능성이라며 향후 SLBM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이 이란 등에 판매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If this thing turns out to work, that they'll be proliferating, maybe the submarine as well to Iran.
반면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SLBM 개발 현황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SLBM을 실제로 배치하기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이미 지난해 북한의 SLBM 초기 실험 당시부터 이를 판세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규정하고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25일 VOA에 이 같은 진단이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Our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will provide North Korea with a capability that will be really a game changer.
핵 공격을 받으면 즉각 남은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북한에 제공해 상대가 함부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해 미국,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대잠 능력과 순시 활동을 강화하고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넷 박사는 이지스함을 활용한 작전을 통해 북한의 SLBM 공격을 막아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페이트리엇 미사일 위주로 운용되는 현행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방식은 그런 위협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SLBM 공격을 무력화하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는 발사태세를 갖추기 전 격침시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KSS-2와 KSS-3 등 잠수함 배치 계획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한국이 서울 등 서해쪽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선 이지스함에 전력화할 수 있는 SM-6 요격미사일을 갖추는 것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cond would be for South Korea to field the SM-6 interceptor.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같은 상황이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SLBM을 시험발사함으로써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더욱 강력한 제재로 옥죄물로써 행동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노벨상 수상자 3명의 방북에 유럽 국가인 리히텐슈타인 공국 왕자가 동행하고 홍콩 배우 성룡이 이들의 베이징 체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평화재단의 우베 모라베츠 이사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1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방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받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방북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지스, 평화의 문화를 향한 대화의 일환인 이번 행사에는 199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리처드 로버츠 박사, 2004년 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르웨이의 핀 쉬들란 박사와 같은 해 화학상 수상자인 이스라엘의 아론 치에하 노베르 박사가 참여합니다. 모라베츠 이사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이 성사된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We have been in I think 2.5 years ago invited by the 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 To Pyongyang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 cooperation.
2013년 8월에 북한의 내셔널 피스 커미티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이후 2년 반 동안 행사 준비를 위해 6번 방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초청 기관과 학교 당국 등과의 조율을 거쳐 작년 10월에 일종의 행사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제평화재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알프레드 왕자가 동행해서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해 김책 공업종합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면담했습니다.
행사 준비 절차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In the course of our six visits, we have discussed the plan also with the ambassadors of Sweden, Germany, and Poland, for example, who are based in Pyongyang.
여섯 번 방북하는 동안 평양 주재 스웨덴, 독일, 폴란드 대사와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당시 스웨덴 대사는 북한 학생과 과학자들이 지식과 교육 등에 목말라 한다며 이번 행사를 격려했습니다. 수천 명의 북한 학생들을 외부의 저명 과학자 등과 접하도록 하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노력이라고요. 폴란드 대사는 이런 행사가 즉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씨를 뿌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메어리드 맥과이어에게 자문을 구했고 화학상 수상자인 피터 아그레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는 29일 노벨상 수상자 3명 또 저와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알프레드 왕자, 영국 BBC 방송 취재진이 방북길에 오릅니다.
노벨상 수상자 3명은 어떻게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죠?
All of these three Nobel laureates have been participating in previous Bridges events in the ASEAN region, which have been held in Thailand, the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Vietnam.
세 명의 노벨 수상자 모두 국제 평화재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고 과거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브릿지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친분이 있었습니다. 세 명 모두 다른 분야를 전공했고 출신국도 다르다는 점 역시 이번 행사에 초청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조직은 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기업들로부터 이번 행사에 대한 후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 3명 모두 항공료를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홍콩 배우 성룡이 이번 행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He is also a member of our advisory board and right. we have been hosting him in Cambodia and in Thailand through various events in the past. He will not be able to join us for the
네, 성룡 역시 우리 조직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주최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는 현재 영화 촬영 중이어서 이번 방북에 동행하지 못하지만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방북 전후에 머물 예정인 베이징의 호텔 체류 비용을 부담하고요. 오는 28일 저희 일행을 위한 만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정이 허락한다면 성룡이 앞으로 동행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방북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다음 달 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성룡이 촬영 스케줄에 따라 혹시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 계획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은 어떠죠?
Basically, we have talked now to very many, professors, students, rectors, presidents of the universities, and all the response was, through the.
그동안 북한의 대학 학장들을 비롯해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모두 열정적인 환영과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오로지 열린 교육과 과학 교류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요. 따라서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장애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노벨상 수상자들의 강연뿐 아니라 참가자들과의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각 행사 모두 세 개 대학의 학생과 교수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각자의 연구와 관심 분야에 대해 논하고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장기적 유대 관계를 갖는 방법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개최한 행사와 동일한 방식이죠. 이번 방북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바라십니까?
We aim to inspire the young generation. We aim to strengthe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y building long-term bridges between the visiting Nobel laureates.
북한을 방문하는 노벨상 수상자들과 현지 대학 등 교육기관 간 장기적 가교를 구축해서 북한의 젊은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고 국제적 이해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 프로그램과 지속 가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과학과 교육을 평화와 개발의 근간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의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관여하길 원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관문이자 정치와 권력 게임을 넘어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 변화를 위한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길 바라기 때문이고요. 방문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면 변화 또한 가져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세와 관련된 우려는 없는지 또 이로 인해 방북을 주저한 적은 없는지요?
Of course, we are watching closely what's happening. It's a concerning development. Yet we believe in dialogue and exchange and education as a basis for peace. So we are not.
물론 걱정스러운 정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대화와 교류, 교육이 평화의 근본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행사가 국제사회 제재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 변화와 상호 이해를 불러오기 위한 조용한 외교 수단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2년 후 스케줄을 미리 짜야 할 정도로 바쁜 사람들입니다. 방북 날짜를 이 시점으로 잡은 것도 그 때문이고요. 따라서 다음 달 열릴 북한의 노동당 대회나 현 정국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21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와 만나 한국 측 우려를 들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노벨상 수상자의 방북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입장을 내놨습니다. 21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까지 만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겠습니까?
We'll not engage, as I said, in any political activities. So, if we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에도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거리낌 없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평양에 내린 뒤 이번 행사가 어떤 식으로든 악용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행사를 계속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려와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북한의 로켓 시험과 5월 노동당 대회 등은 우리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난 일들이지만 이 시기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긍정적 변화와 상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방북이나 초청 등 북한과의 교류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We are open for any further plans for common research programs, for academic exchange, for further bridges events there, for more Nobel laureates.
공동 연구나 기타 학술 연구 또 브릿지스 프로그램을 통한 다른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 혹은 북한 학생들의 외국 방문 등 어떤 가능성에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길은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만큼 우선 이번 방북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6차례 방북하며 수많은 논의를 거친 이번 행사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평화재단의 우베 모라베츠 이사장으로부터 이달 말로 예정된 노벨상 수상자 3명의 방북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지난 며칠간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이번 황사는 상당히 강력했는데요. 앞으로 5월까지 몇 차례 황사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철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한반도에 올 들어서 가장 먼지가 많은 황사가 불어왔죠?
예, 주말 사이에 모래바람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괴로우셨을 텐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과 24일 사이에 북한 전역에서 황사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 보도에서 북한 중앙기상예보대 최경식 실장은 이번 황사 현상이 올 들어 다섯 번째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사흘이나 지속돼 지금까지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된 황사 기간보다 길고 또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사 발원지로부터 북한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활동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황사가 심했죠?
예, 23일에서 25일까지 한국도 황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26일에는 한국에서 황사가 물러났지만 대기가 정체하면서 지난 며칠간 쌓인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황사와 미세먼지를 혼동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이나 고원에서 일어난 흙먼지입니다. 이곳에서 저기압이 발생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흙먼지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때에 맞춰서 북서풍이 불면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황사는 중국을 거쳐오면서 미세먼지도 함께 묻어오는데요. 미세먼지는 화학물질을 타면서 생긴 입자로 아주 작습니다. 황사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또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미세먼지, 5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네. 자, 황사와 미세먼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건강에 해로울까요?
예, 황사의 흙먼지가 눈과 코, 입으로 들어가면 기관지와 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더 심각한데요. 크기가 작아 코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몸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폐 속에 침투하는 것은 물론 심장질환과 고혈압, 뇌졸중, 치매까지 유발합니다. 미세먼지는 화학물질이 타면서 생겼기 때문에 카드뮴, 알루미늄 등 독성 성분이 많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2013년에 1급 발암물질, 즉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에 해로운 황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예, 무엇보다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써서 황사 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또 크림 등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고요. 또 집으로 돌아오면 소금물로 코와 입안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과 발에 먼지가 많이 묻는 것은 물론이고 또 머리카락에도 먼지가 침투하기 쉬운데요. 따라서 세안도 꼼꼼히 하고 온몸을 씻어내야 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먼지가 심한 날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런 속설은 입증된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지 등 호흡기 점막이 유해물질을 가래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요. 이 점막이 촉촉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몸에 쌓인 오염물질을 소변을 통해서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물을 마시면 좋다고 했는데 물 말고 또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네, 배즙이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녹차를 마시면 기관지가 확장돼서 좋다고 합니다. 생강은 가래를 삭히고 또 도라지는 가래를 배출하는 데 좋습니다. 또 미역 등 해조류와 과일, 채소는 노폐물과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환기를 시키거나 할 때 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전기 청소기를 사용하면 먼지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물을 뿌린 후에 걸레로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과 창틀도 물청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가급적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조만간에 또 황사 소식이 있나요?
예, 북한 중앙기상예보대의 최경식 실장은 조선중앙통신에 5월까지 황사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황사는 주로 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황사철의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대규모 농토를 갖게 됐습니다. 한인 독재가들이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에 영농 출정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이 탈북자 정착촌에 대한 꿈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거주하는 두 명의 한인 독지가가 각각 26에이커와 200에이커가 넘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26에이커는 약 10만 제곱미터로 평양의 김일성 광장 7만 5천 제곱미터보다 큰 면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첫 번째 독지가는 이달 초 미 중서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윤영식 회장에 시카고 내 26에이커 농장의 일부를 무상 임대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또 다른 독지가인 장모 씨는 지난주 시카고 지역 120에이커 농장의 일부와 미주리주 지역 226에이커 농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명의 독지가가 제공한 농장들은 5월 7일 영농식을 기점으로 우선 시카고 지역 농장부터 탈북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탈북자들이 생업이 있는 만큼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장 씨는 농사에 필요한 준비도 도울 예정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뭐 한 10에이커 정도? 저희들 뭐 트랙터며 기계는 다 있으니까 이제 땅을 갈아주고 뭐하고 하면 씨앗 뿌리고 모종을 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제가 놀고 있는 땅 쓰시라 하는 그거는 돕는 게 아니에요.
탈북자들은 농장 두 곳에서 달래, 냉이, 산마늘, 돼지감자 등 기르기 쉽고 미주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특용 작물을 재배해 한인 식료품점에 판매하게 되며 수익금은 탈북자들이 갖습니다. 장 씨가 제공한 미주리주 농장의 경우 이주 가능한 탈북자들이 대상인데요. 이들이 첫 수확에 대한 수입을 올릴 때까지 쓸 생활비 확보 등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 씨는 미주리주 농장은 80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주거시설과 농기구 등이 구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 영농단지 조성에 한인 독재가들이 나서게 된 배경에는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윤 회장의 탈북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시카고 지역에 20명의 탈북자가 있고 이들 대다수가 40, 50대 남성이라고 말했는데요. 대부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탈북하신 분들은 여기서 생계를 주로 이렇게 그 공사 같은 데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네. 일용직 그런 일을 하시니까 언제는 일이 생기지만 언제는 일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여기 사람들이 일회용으로 그냥 음식 같은 거 주고 한번 뭐 좀 천지 좀 주고 그냥 말 한마디 듣고 이거로 다 끝나더라고.
윤 회장은 한인사회의 도움에 감사하다면서도 지속성이 부족해 탈북자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게 됐고 3년 전부터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주말 탈북자들과 독지가와 영농단지를 둘러봤다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국 내 탈북자 정착촌에 대한 환경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탈북자 정착지원 영농단지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탈북자는 현재까지 10명입니다. 지난 2014년에 미국에 입국한 50대 탈북 남성 김마태 씨는 주말마다 가족을 데리고 농장에 갈 계획입니다.
굳이 미국에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아직 뭐 잘 모르면서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같이 도와서 그래서 하려고 한다든지 지자체로서 뭘 맡아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분담된 대로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 탈북해 유럽의 여러 나라를 거쳐 4년 전 미국에 입국한 50대 탈북 남성 정용준 씨는 윤 회장과 의견을 나누며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게 아주 좋은 일 같아요. 3년 전부터 달래 사업을 좀 하려고 달래를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루트를 많이 형성해놨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한 두 달 동안 이제 그 종자 씨앗을 채취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 시에다가 좀 많지는 않지만은 뭐 종자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땅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놨어요. 지금 새로운 사람들 같은 정도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수입 원천이 될 수 있거든요. 아 1년에 1에이커에서 달래 사업만 잘 되면은 2만 불 정도 벌 수 있거든요. 1에이커가 그 정도만은 되면은 사람들한테 많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럽에서 농사 경험을 쌓았다는 정 씨는 함께 일했던 60여 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와 있다며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알릴 생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씨앗이나 이런 것을 농경지에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일을 해놔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다 먹고 살기 바쁜데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 좀 얼마 더 벌어준다고 말로 생각해서 뭐 오라 하게 왔다가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네가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느냐, 우리가 요새 벌게 된 건 얼마 벌 수 있냐 비교해가지고 농사짓기 만들어주면은 앞으로 여기 거점으로 뭐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확률이 높죠.
탈북자 김마태 씨도 차츰 탈북자들에게 소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도움을 준 한인들이 감사하다며 이번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북한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과 친척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그것을 자기 가족과 그것을 도우는 것도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자립적으로 일어서서 자기의 가족과 함께 자기의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척에게 용량을 주는 것도 하나의 큰 통일 사업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참가하기로 했고
북한에 가족을 둔 탈북자들이 돈을 벌어 가족들을 도울 수 있고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씨는 형편이 다른 미국 내 탈북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험적으로도 하고 또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서 계획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그로 인한 전망도 생길 게 아닙니까? 좀 규모도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말하자면 신뢰가 있게 더 조직할 수도 있고 아직은 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편 탈북자 지원을 위한 영농단지 조성에 지역 내 한인단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한인여선교회는 돼지감자 종자 기부자와 씨앗 구입비를 기부하는 등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윤영식 회장은 이제 시작이라며 미주리주 농장에 타주에 있는 탈북자들이 이주해 살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인사회에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양 최저 11도, 최고 22도, 남포 최저 10도에서 최고 21도, 신의주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3도, 강계 최저 10도, 최고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24도, 개성 최저 12도,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13도, 해산 최저 5도, 최고 19도, 풍산 최저 2도, 최고 13도, 원산은 최저 8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 6도, 최고 8도, 선봉 최저 6도, 최고 8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26일 일본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쟁을 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교도통신 등에 지난 12일 밤 평양에서 3시간가량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여정과 최룡해도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김 제1위원장이 외교 쪽 인간들이 미국에 접근하면 생트집을 잡는다며 울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어 최악이라고 답했다며 김 제1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러냐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습니다.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의 반군 지도자 리크 마차르가 26일 수도 주바로 돌아와 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마차르의 귀환은 정부와 반군이 지난해 맺은 평화협상이 실제로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살바키르 대통령은 마차르 부통령과 즉시 국민통합 과도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수단이 평화와 번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마차르 부통령이 전격 해임되면서 같은 해 12월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년 이상 이어진 내전으로 수만 명이 사망했고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4월 26일은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폭발해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2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29명이 방사능 피폭으로 수주 안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수천 명이 암을 비롯한 피폭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발전소 안에는 아직도 200톤의 우라늄이 있어 추가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25일 체르노빌 원자로에 추가 방호벽을 설치하는 작업에 미화 9,900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단체가 방글라데시의 저명한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와 그의 친구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사르 알 이슬람은 인터넷 트위터에 25일 줄하즈 만난과 타나의 모줌다르를 살해했다고 밝히며 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동성애를 행하고 장려한 선구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괴한 5명은 만난의 집에 소포를 배달하러 온 것처럼 속여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이들 2명을 살해했습니다. 괴한을 잡으려던 경호원과 경찰도 칼을 맞아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괴한들이 신은 위대하다라는 뜻의 아랍어를 외치면서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유럽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비밀조직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조차 모임에서 ISIL이 인구 밀집 지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이기 위해 유럽의 난민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ISIL이 독일과 이탈리아 등의 비밀 조직을 두고 현재 운영 중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며 유럽 정보당국과 협력이 강화되면서 관련 증거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래퍼 국장은 ISIL이 암호화된 통신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등 정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3개국이 연합군사여단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를 방문해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불가리아 대통령이 키예프를 방문할 당시에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폴란드, 리투아니아와도 3국 연합 군사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